자,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모임을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좋은 영양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의 침공 전에 이사야 대언자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아시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해서 그걸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는 그 왕은 지금 이 아시리아를 침공하던 당시에는 정식 왕은 아니었거나 또는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였던 사르곤 2세와 아마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산헤립은 하나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수요예배 박노찬 형제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9장 거기와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산헤립 같은 구절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로 온 이유는 원래 열왕기하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5월부터 이 이사야서로 온 이유는 그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20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과 또 역대기하 32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연대기 그쪽 부분이 여기 지금 시대적으로 이사야서와 또 겹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는 당시에 있었던 일들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역사서예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열왕기의 저자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8, 19, 20장 이렇게는요. 이사야서의 36, 37, 38장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제가 그 구절로 하나씩 대비를 해봤는데 이사야서 36장의 한 절만 어떻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세장 자체가 동일하게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쓴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10장, 22장, 그리고 29, 30, 31장은 실제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침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다섯 제가 여섯 챕터로 나눴지만 6번 기타를 빼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집트와 동맹하지 말라 그 부분을 강하게 따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군대를 멸절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배울 건데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다고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조만간 아시리아가 침공할 건데 왜 침공했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세상, 즉 이집트를 쫓는 그것 때문이고,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일이 있었던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일어나기 전입니다. 네, 그 산헤립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요. 특히 산헤립의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라는 비유로서 질책하셨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실까요?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유다 구원과 위로라는 타이틀로 이사야서 10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그 이사야서가 시작할 때부터 죄와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실제로 유다 백성이 패망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완전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당연히 그 안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바빌론으로 결국에 패망하여 끌려가고 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국에 너희들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이나 다시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전에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22절에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정하셨으나 그것이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정하셨다면 그건 그분의 의로움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다면요, 그것은 또한 완전하게 실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정하신 그 멸망은 그분의 불법이나 그분의 부족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완전하시다라는 증거로서 그렇지 않은 불법과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완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 유다도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아시리아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소멸할 것이고요. 사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소멸하기 전에 많은 유다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히 열왕기하를 보시면 이제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소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열왕기하만 보시면 그 과정이 없어요. 유다 사람들의 전부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의 상당수 모든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피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고 그 히스기야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거예요. 그 열왕기하에는 뭐 얼마나 남아있고 그 얘기가 굳이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그 어디죠? 첫 번째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의롭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소실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께서 여기 보시면 자기들을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한 자들 이 자들만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죄로부터 여전히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탈취물 대신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제 비슷한 이때와 시대적 상황 자체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대언자인데, 예레미야가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요. 그때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 탈출물 대신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탈출물, 내가 죽게 되고 또내 죄로 인해서 내 범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대언자는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거 하니까 딱그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 7장 3절. 이사야서 7장은 우리 저희 박노차 형제님도 요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수요 예배 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녹음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꼭 들어보세요. 그 이사야서 7장은 그 시대적 배경이 히스기야 때가 아니고요. 그 앞선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조금 시대가 다르지만 그때 이사야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숩이라고 지는데요. 그 스알야숩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유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비록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제거해 주시고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너희도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강조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라고 유다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외칠 때 그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이사야입니다. 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10장 6절에 보시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백성을 부를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 내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부르실 때에는 위선을 보이는 민족, 그 다음에 22장이었나요? 환상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환상의 골짜기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의 많은 환상들, 우리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이사야서 22장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대언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거늘 대체 그것을 안 듣고 범법하고 거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서 10장 24절 이 뒷부분으로 왔을 때에는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지만 가끔씩 이제 아버지로서 막 애들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질 때말 죽어라 안 듣고 이럴 때그 있죠, 그렇죠? 예. 아, 애들이 예쁠 때 얼마나 예뻐요. 잘 때, 애들이 그잘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잘때 보면 물고 빨고 얼마나 예쁩니까? 아, 내 새끼. 근데 정말 말안 들을 땐 이거 뉘집 자식이야.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사실 호칭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이 시온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시온에다가 처음에 내 새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품으셨잖아요. 예, 큰 닭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거기 이렇게 하듯이 예,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예, 뒤쪽 부분 조금 더 있지만 이사야서 29장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부분 8절까지 보시면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 8절까지는 아시리아를 통한 유다 심판과 그리고 아시리아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8절은 유다를 심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29장은요.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즉 전통과 그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죠. 마음은 없어요. 이미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몸만 하나님께 와 있고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들을 다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이제 패망을 앞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악이에요. 하나님을 일단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자기의 의, 자기의 행동, 자기의 행위가 거기 들어갔죠. 스스로 물 저장고들을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을 해보려고 비축을 했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였던 것이에요. 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중간 부분 9절에서 16절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좀 보실게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좀 오늘 볼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에 보시면 잠시 후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처음 겪어보는 규모의 침공과 또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헤립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해방을 받을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위로를 해주실 때 이게 즉각적인 게 아니라 잠시 후면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레바논의 열매가 그 순간 확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네. 놀라운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요. 18절에 보시면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눈먼 자들은 심지어 어둡고 캄캄한 데서조차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육신적인 변화도 함께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증거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이때로부터 한 700년도 후에요.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을 때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이게 우리가 당연히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인가 13절에 사람들이 귀는 뚫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귀먹은 자들은 그 책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실제로 귀먹은 자들이 귀를 열게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자, 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변화가 됩니다. 온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쁨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늘그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하지 않은 자들 또는 부요로운 자들, 풍요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잠시의 이 땅에서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실 거고요. 실제로 그것을 간직해 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참더 많이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어디죠? 마태복음이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만 달란트 받은 사람 누가 더 많이 빚을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기뻤겠어요? 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자들은 잠시 후면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정말 주를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의 결론은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면요, 12지파의 아버지이잖아요. 예, 그러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야곱, 즉 남한국과 북한국을 통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야곱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사실 요 문자적으로는 히스기야 때에는 이 유다만 이렇게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9장의 이 말씀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고요. 23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그의 한가운데서 지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야곱의 한가운데서 지은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와 내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을 기쁜 마음으로 통과한 이 온유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고요. 과거에 영으로 잘못하던 자들과 불평하던 자들도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나서 이걸 좀 따왔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그로하여금 참된 지식을 얻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밑바탕, 예, 가장 그 밑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를 데리고 나간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었죠? 여로보암이 예, 그저 위에 있는 단과 저 아래쪽에 있는 남한국 유다와 접경지대에 있는 베델에다가 성전을 쌓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려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 놨죠. 그 다음에 또 명절을 바꿨어요. 예. 원래 유대인들의 명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인데 8월로 한달 뒤로 미뤄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사실 사탄을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그 안에 마음속에 있어야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떤 지식이라도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4페이지까지 좀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은 이 오늘 저희가 좀 나눈 부분들이 이사야서 10장 후반, 이사야서 29장 후반, 그리고 30장 후반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사야서 29장과 30장은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이사야서 30장 후반부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꼭 이렇게 적어놨고요. 읽기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는 이건 뭐 이거 보시면은 요약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해놨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놨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중에서 두 절 말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격퇴하고 유다를 다시 구원해 주신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제가 딱 이 구절만 빼놔서 좀 그런데 앞뒤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루 사이에 멸망을 시켜 주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미 고난 여기서 안 끝난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아시리아의 군대는 격퇴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계속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우리가 저도 지금 뭐 제가 구원받은 지 한 20여 년 정도가 됐는데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길들에 있어서 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정말 크게 결정해야 되고 가슴이 이렇게 떨리고 제 인생을 크게 길을 좌우하는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통과했고 참 감사한 것들을 많이 누렸었다라는 제 스스로의 간증이 제 안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려지게 됐고 제 삶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일들이 이후에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아, 내가 과거에 큰 일을 겪었고 큰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들이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큰 일들은 큰 일대로 통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저는 사소하게 작은 삶들의 어떤 부분 가운데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했던 일들이 또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패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시리아의 군대를 유다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격퇴해 주시는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요 예루살렘이 오손도손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로 그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물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또한 150여 년 후에는 또이 죄가 또 커져가지고 완전히 폐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잠언 3장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 이 말씀 참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나를 7번 단련하셔서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 금같이 되었어도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단련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역경의 빵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셔도 하지만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말씀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제가 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좀 어렵네라는 말씀 구절들이었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뭐 이거 그냥 이사야서 저도 처음에 이제 쑥 읽고 지나갔을 때 어휴 그 길로 걸어라.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겠지.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내 뒤에서 나는 말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엘리콧이라는 분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선생들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들의 말. 또그 제가 지금 요거 이 유다 멸망기 하는데 가장 좀 제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주석서가 요 매튜 헨리라는 분입니다. 이 매튜 헨리는 자신의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내 뒤에서 나는 말. 내 뒤에서 나는 말은 내 귀가 들을 것이다. 근데 그 귀가 아, 그 뒤에서 나는 말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라는 말을 해 주는데 그 말이 매튜 헨리는 자신의 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이미슨이라는 그 목회자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맞는 말 같아요. 예, 선생들의 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할때 우리가 같은 형제님들 또 우리를 성경의 말씀들로 또 가르쳐 주시는 분들 이러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오른쪽으로 돌이키지 말고 왼쪽으로 돌이키지 말고 그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또 직접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우리 지체들, 신실한 지체들의 말들이든 또 나의 양심이든 우리의 양심이 그 죄로 이렇게 딱 화인받아서 그런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진 그 양심이든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가르침에 마음을 요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뒷부분은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이제 5 하나님의 유다 구원과 위로에 됐고요. 그6 기타로서 샘나와 엘리야김 이야기가 22장 후반부에 첨부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읽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그 어디죠? 열왕기하로 돌아가서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